13장 말씀을 보기 전에 12장 28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십시오. 12장 28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와 같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좀 구체적으로 나열해 준 것이 오늘 13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장 제목을 달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이제 붙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인가? 그 첫 번째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제사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삶의 제사를 드리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적 예배, 영적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은 첫 번째 사랑에서부터 나온다. 사랑.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이 있어야 4절에 말씀하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사랑이 바로 가까운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 거기에서 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것,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제사다라고 그랬고, 자, 두 번째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래서 이 손님 대접은 공동체 밖에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했잖아요. 그런데 그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사들과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지중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기에게 온 사람들 아주 극진에게 대접을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천사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공동체 밖에서는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3절에서는 너희도 함께 갇힌 자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지금 복음 때문에 갇히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주님은 나그네를 향한 대접을 마치 자신을 향한 대접처럼 여겨주셨고 또 복음을 위한 이 성도의 고난을 마치 자신의 고난 받은 것으로 그렇게 여겨주셨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핍박받는 자들과 자신을 동일하게 여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절에 자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생각하라는 것은 그들을 귀중히 여기고 여겨주라라는 것이죠. 같은 동일한 어떤 핍박과 갇힌 자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또 5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냐?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족한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라. 이 돈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6절에서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어요.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또 그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다. 이 말씀을 신뢰한다면 돈을 사랑하는 것, 돈 때문에 신앙을 잃지 말라는 거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돈이 더 귀하여서 주님을 저버리고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는 돈이 문제가 아니다. 돈은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빌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거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시라는 이 말씀들을 신뢰하면서 주는 돕는 이시니까 나를 돕는 이시니까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어떤 경제적인 압박도 또 그런 물질적인 궁핍압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늘 공급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삶,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제사다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결말 곧 죽음을 맞이한 지도자들의 그 믿음의 삶을 기억하고 본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의 의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예수님의 가르침 또한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준 그래서 결말을 맞이한 사람들을 본받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야 9절 말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전해준 말씀을 전해준 사람들에게 집중 그 말씀에 집중할 때에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 17절 말씀으로 한번 보십시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7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렇게 순종할 때에 다른 것에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우신 목회자, 지도자, 여러분의 목사 이제 제가 전하는 이 말씀에 집중할 때에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존중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사랑함이 없고 존중함이 없고 너나 잘해라 이렇게 하고 이제 말씀이 안 받아지면 우리 귀가 다른데 끌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누구에게 손해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결국은 말씀이 들어오지 않냐면 존중함이 없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냐면 다른 교훈에 끌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훈에 끌린다는 것은 이단의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왜 신천지에 빠집니까? 왜 자꾸 다른 이단에 빠집니까? 이 교훈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도는 목회자를 존중하고 또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마치 자기 일처럼 그렇게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이것은 둘 다 성도나 목회자나 바로 이런 자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목회자는 마치 자기 일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성도는 여같이 말씀을 인도하는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순종할 때에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냐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 이와 같이 본받고 이런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은 구약 시대의 제사 제단을 말합니다. 이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먹을 권한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그 11절에 보면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밖에 불살라버리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 먹을 것이 없었어. 물론 화목제는 나누어 먹었지만 다른 제사는 이와 같이 제사 드리는 사람 10절에 자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그랬어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제사장이 다 가지고 들어가 버리고 또 피는 또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라 버리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나아가게 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로서 거룩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주님이 권한을 받았는데 그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들은 유대교 진안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히브리 곧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자, 유대교 장막의 제단 음식을 일반 백성이 먹을 수 없는 것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제단에서 드신 영원한 제사의 살과 피를 이렇게 삶에 담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됐던 거죠. 그 살과 피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찬식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만찬식을 했습니다. 그 만찬식을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여 행하라 해서 우리는 성찬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즙을 마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념하는 예배죠. 그래서 그것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제단에서 드리신 그 영원한 제사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이 짐승의 피로 진 내부만 정결하게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 밖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유일하고 최종적인 십자가 제사의 효력은 유대교가 금기시하는 진밖 영문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 안에만 머무르고 진 안에서만 정결한 삶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삶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왜냐하면 12절에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러면 영문 밖으로 교회 밖으로 나아가는 삶이 뭐냐? 16절에 보니까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자 영문 밖, 교회 밖에 나가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이렇게 잊지 않는 것. 선을 행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을 흘러보내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이 두 가지 제사, 찬송의 제사와 그리고 삶의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의 찬송, 우리 입술에서 항상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내 마음이 입술로 통하여서 주님께 고백되어지는 거죠. 그 입술의 찬송뿐만 아니라 내 삶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삶의 제사는 주님이 영문 밖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그 영문 밖에서 그 고난을 짊어지고 살자는 거죠. 그 치욕을 짊어지고 사는데 그게 바로 나눠주는 삶, 선을 행하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말하면 13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 삶의 제사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한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집중하는 삶, 또한 말씀을 가르친 자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은 말씀에 내 귀에 들어오는 것이 내 마음에 받아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교훈에 끌리게 되어 있다. 그러니 서로 말씀을 가르친 자와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들이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 여기 귀 여기는 삶, 그리고 16절 말씀처럼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삶, 입술의 찬송,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제사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양하게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입술과 내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고, 그래서 그때 비로소 저 영구한 도성, 14절 영구한 도성, 장차 올 것을 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총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이 이와 같이 드려지는 삶의 제사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영광 돌리며 또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 여러분의